신명기 11장 말씀에 보시면 아직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나안에 가면 이런 땅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 땅을 소개해 주는 내용이 11장 10절 말씀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구절 신명기 1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조상들에게서부터 전해 들었던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그야말로 낙원 중에도 낙원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 땅을 그리워하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간절한 소원으로 삼았습니다. 광야의 온갖 시련과 역경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믿어 없어진다 하고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땅 들어갈 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땅을 소개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말 대신에 가본 그 땅이 산과 골짜기가 있다라고 소개해야 합니다. 산과 골짜기 있다는 말은 표고 차이가 커서 오르기도 힘들고 내리기도 힘든 그런 험악한 산악지대가 많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땅은 평평한 곳이어서 농사짓기도 쉽고 그들이 조상대대로 유목하는 사람들이니까 많은 목초지 얻을 수 있고 해서 평지가 좋을 법한데 소개해 주기는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 땅이 좋지 못한 땅이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깊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가나안 땅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산도 없고 골짜기도 없고 평평한 곳이기만 하면 그 땅이 좋은 땅이겠는가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런 땅은 한 번만 비가 많이 내리면 모든 땅이 다 늪지대로 변해버리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쓸모없는 곳으로 변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산도 있고 골짜기가 있으니까 내도 만들어지고 강도 흐르게 되고 오르막내리막이 있으니까 다니기는 힘들지 몰라도 생태계가 유지되어서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지 못한 그 땅은 황무지로 변해버립니다. 오래전에 리비아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서 봤을 때 리비아에서 한국 사람들이 배추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배추 농사를 잘 짓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현장 건설 근로자들에게 맛있는 김치를 제공해 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막에서 배추 농사를 짓느냐고 물어봤더니 사막도 물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옥토가 되고 좋은 곡식들을 농산물들을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를 흡수하는 땅은 그렇게 생명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산도 없고 골짜기도 없으면 비를 흡수하는 땅이 될 수 없을 터인데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를 흡수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단지 땅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사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려졌습니다. 인생사에도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 있고 추울 때 있고 더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여곡절이 있고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고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산과 골짜기 있는 땅이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사도행전 읽으면서도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큰 역사가 이루어져 이제는 시련이 끝났는가 하면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이 다가오고 그 시험을 슬기롭게 잘 이기고 주님의 은혜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게 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는가 하면 그 다음은 또 다른 차원의 시험들이 찾아와서 성도와 교회를 어렵게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가는 역사가 교회 역사인데 그런데 그런 역사가 반복되어가면 몰락해가고 쇠해져가고 없어져야 될 터인데 이런 긍정과 부정의 역사가 자꾸 반복되어가면서 오히려 교회는 더 단단해져가고 더 견고해져가고 더 순결해져가고 더 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로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어려운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 잘 합의를 이루어서 걱정근심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 큰 우환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나중엔 누구에게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당시 모든 교회들이 존경하고 우르르 봤던 최고의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도 무슨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교리적인 의견에 큰 차이가 있었다든지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했다든지 이런 큰 문제가 아니고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 누구를 수행원으로 데리고 갈 것인가 라는 이 한 가지 사람을 쓰는 문제 때문에 촉발되기 시작해서 결국은 두 지도자가 나누어지게 되는 초대교회의 가장 가슴 아픈 역사가 생겨나게 됩니다.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은혜롭게 모든 이방인 교회 문제들이 다 말끔 해결되어서 모든 교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이제는 됐다 그러고 날개를 단 듯이 그렇게 활발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는데 뜻밖의 문제가 두 지도자에게 생기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두 지도자가 나누어 각기 갈 길을 가게 되면서 교회들을 많이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련의 사태를 마무리 짓는 마감하는 말씀 오늘 6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 사람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왔습니다. 이런 파장이 생겼으면 교회들이 시험에 들었다더라 다른 교회들도 충격을 받았다더라 뭐 이런 등등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터인데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날마다 수가 더 많아졌다고 하는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 부분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우리 생각하면서 이런 어려운 격동기 아직도 교회가 제대로 제도화되어 있거나 틀이 굳건하게 만들어져 있거나 체계가 세워져 있거나 그렇지 못했던 시기에 어떤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었고 어떤 문제도 생길 수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생겨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귀결되게 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지난번 그대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적인 문제 정돈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떤 절차를 거쳐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행정적인 절차의 원리가 이 일의 하나의 샘플이 되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일치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예루살렘 회의 결정으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두 사도가 안디옥에 있으면서 안디옥 교회를 잘 세우는 일에 전념을 해나갑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교회를 비워두었기 때문에 생겼던 여러 부족한 부분들을 두 사도가 가르치면서 안디옥 교회가 견고한 교회로 세워지는 일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는 뜻밖에도 교회 간의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 간의 좋은 일치를 만들어내는 멋진 역사를 만들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교리적인 큰 차이가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는데 그것이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잘 조정되고 합의되어서 교회들이 일치한 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에 어떤 것들이 작동되었을까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성령의 하나되게 하시는 성령의 큰 역사였다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 사이에는 차이가 많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도 생길 수 있고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각기 다른 방향으로 분산될 수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로 묶어서 한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가르쳤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들을 오해 없이 하나 되게 만들었던 것에는 그간의 지도자들이 양측에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것의 결과처럼 그렇게 저는 보여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입니다. 어떤 교리적으로 다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사도회에 달려가서 이 문제를 보고하고 함께 공유하고 의논을 같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방인 집에 가서 전도를 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내서 그들에게 다 세례를 베풉니다. 베드로로서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번도 논의해 본 적도 없는 일을 파격적으로 그렇게 독단적으로 집행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큰 일이 날 만한 일이죠. 당장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대표 사도께서 이방인의 집에 함께 들어가서 며칠씩 유숙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피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즉각 달려가서 교회를 다 모으고 그 앞에서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그냥 문자적으로 10장과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이 문자적으로 일치할 만큼 정확하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납득을 시키고 이해하게 만들고 찬성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노력들이 이방인을 상대로 한 역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항상 이방인 교회를 지도했던 이방인을 전도했던 분들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 문제를 보고하고 함께 이해하게 만들고 함께 공유하는 이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 회의에서도 큰 오해나 충돌 없이 문제가 풀릴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노력은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꾸준한 노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방인 교회들이 성장했던 지금의 터키 지역, 이 지역에 비해서 이스라엘 땅은 늘 만성적인 가뭄, 흉년, 그리고 로마의 아주 강압적인 세금 징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폐해질 대로 경제가 피폐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난한 신자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정상적인 직업활동을 새롭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교회가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됐을 텐데 교회 자체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수 없었던 관계로 해서 속수무책일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이방인 교회들이 열심히 돕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이때가 안디옥의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입니다. 11장 19절서부터 안디옥 교회 설립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26절에 이하 말씀에서는 이 안디옥 교회 안에 바울과 바나바 같이 사역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바로 27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가난 때문에 흉년 때문에 큰 고생한다는 말을 듣고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정성껏 부조를 모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하기로 했는데 이 일을 바나바와 바울이 잘 감당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을 리는 없었을 겁니다. 11장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안디옥에 내려갔던 사람들, 교회 초기 교회를 설립했던 그분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핍박돼 피난 갔던 사람들이거든요. 요즘도 우리 피난민 난민들의 처지가 참 공공한데 그래도 지금의 난민들은 국제적인 기구들이 그들을 인권 차원에서 돌보기도 하고 인도주의 차원에서 지원하기도 해서 극단적인 어려움들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근데 당신은 그렇지 않을 때잖아요. 특히 예수 믿는 난민들에 대해서 어떤 보호장책이 있었겠습니까? 누구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안디옥에 살면서 안디옥 교회를 초기 발굴했던 학자들이 발굴해낸 것이 안디옥 교회 초기 교회가 바로 동굴교회였다고 찾아냈습니다. 동굴 속에 모여서 예배드리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어떤 여유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이용할 양식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우리가 두 끼 먹을 거 한 끼만 먹고 그리고 절약해서 그것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보내는 이런 정성 어린 진심 어린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자꾸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 사이 간격을 좁혀나가고 사랑의 교제를 꾸준히 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5장 말씀에 기록된 내용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15장 25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그때서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로 보내고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출발했는데 그때 올라가면서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내가 지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럽니다. 그 성도를 섬기는 일은 바로 이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간다는 뜻이죠.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말씀 두 장 말씀에 보시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기는 구제 헌금에 좀 더 적극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9장 8장과 9장 말씀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이미 잘 모금에 참여하고 열심히 앞장섰는데 고린도 교회는 뭐하냐 열심히 해라 하고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내용이 8장과 9장 말씀이죠. 그랬을 만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방 교회들이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이 일을 자기에게 주어진 큰 사명을 알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일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아마도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드러나 보이지 않았던 지속적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 섬김과 돌봄, 공개 이런 것들이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 사이의 간격을 많이 좁혔고 정서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었을 터이고 이런 관계 속에서 어려운 문제들도 쉽게 풀려나갈 수 있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교제해 나가는 이 근본이 잘 형성되어 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 안에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겁니다. 막상 문제가 터졌을 때 대화하는 것은 어렵지만 기존의 관계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루살렘과 이방인 교회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선신하고 수고했던 많은 분들의 노력이 돋보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 연대와 일치를 잘 이루어 나갔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뜻밖에도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에게서 터지는 거죠. 아마도 제3자가 보았을 때 다른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는 누구도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만큼 이 두 분 사이는 절친 중에도 절친입니다. 처음에 바울이 사울이었을 적에 핍박자로 살다가 회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누구도 그의 회개를 진심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 사람들이 기피합니다. 그랬을 때 이 바울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소개하고 이 사람이 진짜 회개했다고 보증을 서듯이 노력해 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결국 이 바울이 예루살렘 정착에 실패하죠.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은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이었다고 하지만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던 자기 입장도 많이 거기에 요인이 되었을 겁니다. 낙향합니다. 낙향해서 10년 넘는 세월을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서 천막 깁는 기술 배워가지고 노동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사울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설득하고 밑붙들어 세워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고 자리를 제공해준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두 사람 같이 파송받고 첫 번째 전도여행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었는데 이 두 분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큰 문제도 아니고 마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생깁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문제의 원인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마가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가라고도 부르는데 마가이죠. 그가 첫 번 전도 여행의 도중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지역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이 두 사도를 남겨두고 젊은 사람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가버리게 되죠. 마가가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몇 가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생을 안 해본 젊은이라 이 고생은 견디지 못했다라고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흔히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것이 오순절이다 그러잖아요. 그 당시 2000년 전의 주택에 120명이 모여서 집회를 할 만큼은 2층 방이 있는지 다락방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락이 아니라 2층을 말하는 겁니다. 그 2층 방에 120명이 모여서 집회를 할 만큼의 큰 저택을 가진 사람이면 당시 예루살렘에서 어떤 수준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런 집 가진 사람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럴 정도였거든요. 굉장히 부잣집 아들입니다. 고생 안 해봤겠죠. 그런데 두 사도를 따라서 용기 좋게 전도여행 출발했는데 가는 곳마다 고생과 배척과 반대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견디지 못하고 돌아갔을 거다 그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이 두 어른들과 이 젊은 마가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대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전도 방식이나 목표나 이런 스케줄을 만드는 일에나 이 모든 일에 마가의 의견이 수용되지 못했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나는 더 이상 할 역할이 없구나 생각하고 돌아갔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로 돌아갔는데 두 번째 전도여행 출발하면서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한두 번 젊은이가 실수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배척해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지요. 끝없이 성장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은혜를 베풀고 젊은이 격려하고 그래서 앞으로 더 유능한 지도자로 만들어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그런 경력이 그에게 참 괘씸한 일이긴 했지만 그러나 용서하고 이해하고 새 사람 키우는 마음으로 기회를 주자라는 것이 바나바의 생각이에요. 바나바는 평생 그렇게 넓은 관용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바로 사울, 이 바울에 대해서도 늘 그런 자세로 그를 대했죠.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위해서 길을 나섰다가 우리가 매를 맞고 끌려다니고 길거리에 팽개쳐지고 그런 일을 보면서 우리를 버리고 어떻게 가버릴 수가 있나. 이 사람은 애초부터 틀린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 정성과 사랑과 후원을 쏟는다고 하는 공연한 희망 고문이고 이건 안 될 일이니까 끊는 것이 좋다. 그래야 앞으로도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교회 기관과 질서가 세워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대했을 겁니다. 이 뜻이 좁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바나바와 바울 두 지도자의 생각 중에 어느 생각이 옳다고 생각되십니까? 이쪽에서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쪽에서 보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분이 의견이 합치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그 이면 단순 이 문제뿐이었을까? 다른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힌트가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안디옥에서 베드로도 와 있고 바나바도 있고 바울도 있고 있는 중에 이방인 신자들과 더불어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고 없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인 신자 몇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식사하다가 손님을 맞이하게 됐는데 베드로가 자리를 피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 식사하는 장면을 유대인들이 보면 불쾌할 것 같으니까 피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도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합니다. 이걸 바울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 13절 말씀에서 베드로도 비판하고 바나바도 비판합니다. 어쩌면 교리적으로는 바나바도 베드로도 바울과 입장을 같이 하면서도 두 분의 생각 속에는 그래도 유대인들 신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과 그들의 입장도 배려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바울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각과 정책의 강과 온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조화되지 못했으니까 그런 앙금들이 남아있었을 터이고 이것이 결국은 두 지도자를 나누어지게 만드는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누어졌습니다. 누가가 이 두 분의 분리에 대해서 본문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나누어짐으로 교회가 혼란에 빠졌다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두 팀의 전도 특공대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점을 강조해 설명합니다. 사람이 실수했지만 사람의 생각이 좁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팀의 전도단을 만들게 하시고 각자 다른 곳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더 기여하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이 어려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의 유익이 되게 하신 역사로 마무리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실수나 사람끼리의 마찰도 성령의 역사를 중단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치 박해와 핍박이 하나님의 나라를 중단시킬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마찰도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초기교회 지도자가 사도행전을 해석하면서 사도행전의 결론이 뭐냐,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기고 계신다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빅토리아 베르비 데이. 하나님은 지금도 이기고 계신다. 사람은 자꾸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고 원수는 자꾸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지금도 이기고 계신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본문의 한 가지 읽은 말씀 가운데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것은 이 과정 속에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조금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지도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나누어지면서 바나바에게 마가가 새 지도자로 성장하기 시작하고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라는 두 지도자를 얻게 됩니다. 이 두 지도자, 특히 이 디모데를 얻게 되는 장면이 16장 1절 말씀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세우시는 하나의 원칙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일곱 집사를 세울 때 구제 사건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일곱 집사를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보시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져서 문제가 됐다 그랬습니다. 헬라파란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방 지역에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겠죠. 그런데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일곱 사람의 일꾼들을 선택하는데 선택된 일곱 사람들의 이름을 보시면 전부 일곱 사람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유대식 이름이 없습니다. 일곱 사람 다 헬라파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는 헬라파 유대인 신자들을 다독거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이 교회적으로 유익하다고 보셔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나중에 바나바가 바울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 구성이 설립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그 후에 추가된 신자들은 이방인들이죠. 위치는 이방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도 알아야 되고 헬라 사람도 알아야 됩니다. 유대 문명도 익숙해야 되고 헬라 문명도 익숙해야 이 두 그룹이 공존하는 교회를 지도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능통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최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바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 세우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디모데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좋은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도하러 다녀야 될 지역이 전부 이방 지역입니다. 그러면서도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만나고 그들을 설득해야 되고 그들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도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헬라인 아버지 밑에 유대인 어머니 밑에 성장한 디모데가 가장 적격인 사람으로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누구에게 명예를 주는가 영광을 주는 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시대의 교회에 어떤 사람이 가장 유익한 것인가가 하나님이 사람 뽑아 세우시는 원칙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시대,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뽑아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웠다고 믿습니다. 이 주님의 뜻을 잘 받들고 이루어 나가십시다. 우리 교회에 최적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목사, 우리 교회의 집사, 장로, 권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 시기에 중요했기 때문에 헬라파 집사들을 세우고 중요했기 때문에 바울을 세우고 중요했기 때문에 디모데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 이 교회에 적합한 사람들로 세워주셨으므로 그 뜻을 잘 받들어 헌신하고 충성하는 귀한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기고 계십니다. 그 역사에 함께 참여하십시다.